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오게 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언약궤와 블레셋 얘기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7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여줍니다. 함께 먼저 읽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랏 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억압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야 하지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랏 여아림에 두고 20년을 흘려보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침체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서 아 내가 몇십 년 만에 교회 왔습니다 라고 하는 네.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 아 교회를 한 달만 안 나가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마음의 온도가 식게 되면 세월이 그냥 흘러가죠. 2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간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의 문명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인 거예요.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문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가나안의 문명을 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네. 이 가나안의 문명이 보암직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에도 각 지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네. 문명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번져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20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고 네.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네. 시간이 당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냉랭해진 마음에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도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생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이방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추수를 해놓으면 그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노략질 당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이방 족속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보호하시는데요. 사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도록 구하는 그 도구로서 블레셋이 침략하는 것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수용할 때 그들 안에 이런 민족적인 재앙이나 고난, 영적인 공허들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두 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또 제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통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을 알아보자, 찾아가자, 이러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정말 그곳에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죠.
네. 우리 사라 자매님도 혹시 그런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잘 나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솔직하다.
교회 안 가고 이제 열심히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살고 있었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막 우울증 같은 것도 걸리고 힘들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딱 이 했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교회도 가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면서 이제 그때 모든 고난의 시간을 좀 견뎌내고 다시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교회로.
그렇구나. 네. 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죠. 네.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막상 고난이 올 때는 그걸로 끝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아, 고난이 오는 그 순간이 실은 은혜의 때이고 소망의 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마중 식구들에게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라. 두 번째, 이방신들을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이 요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 요소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은 사이였기 때문에 결혼의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요구되는 정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성경에서 이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네. 선지자였죠.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줄 때 호세아가 용서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고멜은 끝까지 그렇게 이방 남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장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였고 사무엘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말이 특히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외적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돌이킨다는 것,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우상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옥하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임을 공격하려 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때 사무엘의 지도력이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고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둥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는 것도 너무 흥미로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늘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때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천둥을 사용하셨는데요. 천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동안 고난이 닥치는 내내 사실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네.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군사적인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또 지도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승리를 기념하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 정말 은혜로워요.
네. 히브리어로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가 돕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돌을 쌓았던, 돌을 세워두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네, 야곱이 베델에서
맞습니다. 네. 기둥 그 네.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네.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네. 기둥을 세웠습니다. 또 한 군데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네.
맞습니다. 요단을 네. 건널 네. 때 네. 요단의 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서 있었던 그 마른 땅에 있는 네. 돌을 물 속에 네. 있었던 그 돌을 꺼내어 네. 길갈에 세우게 되죠. 열두 네. 돌이 네.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 세 군데가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 세 군데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돌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를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줬는데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도우시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네.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베델에서는 야곱이 열두 지파의 아버지잖아요. 네. 우리 이 모든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드리고 또 길갈에서는 군대 장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에벤에셀에서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아주 어려운 거를 겪을 때에 지금도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럼요.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망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돕고 아멘. 계시고 승리하고 계신 분, 영원히 이미 승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단순히 사건을 기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지도했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보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는가를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향하여 올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달려오셔서 아들을 안으시는 것. 그 아들이 방향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고 달려오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시 성공하고 그 유산을 받은 걸 다시 다 복구해내고 이래야 하나님이 널 용서하셔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때까지는 나는 못 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켰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미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을 사무엘상 7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라 자매님은 어떤 점이 마음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잖아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이나 방황을 끝까지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고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돌아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이 말이 저에게도 하는 말 같아요. 제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거든요. 돈이나 명예, 사람의 인정 혹은 불안에서 오는 걱정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가 많았는데요.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물론 두려움에 많이 휩싸였지만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순간들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과거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의 여정을 감사하며 앞으로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다짐하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카 집사님, 사라 자매님, 마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희가 참으로 아버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을 때 저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날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느 때든지 기도로 요청하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매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마중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달려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 시간을 기도로 잠잠히 감사로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서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순이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는 친한 분이 결혼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행해서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아, 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뤄가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서
네네.
저도 예쁘고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멘. 꼭 이루어지길 네. 기도합니다. 네. 자, 하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제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그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네네.
네, 이번 주도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네, 네, 좋아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뭔가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또 그렇게 또 각자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니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 하나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저는 사람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뭔가를 소유하게 만든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네,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으로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다는 게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그만큼 저희가 극복하기 힘든 문제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께서 백합화도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탐심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떤 때는 정말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번 주 말씀도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앞가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깨닫고 스스로 진단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또 왜 그래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종의 제자 훈련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부딪히게 될 현실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비유를 들고 계시나요?
주인이 혼인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저녁 늦게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자,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주 늦은 밤이나 새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결국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꼬박 밤을 새워서 기다리는 종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종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마냥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언제 올지 대략이라도 알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것도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편으로는 너무하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시 보니까 서 있으라고 하셨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자매의 말대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마냥 서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부당함을 덮을 만한 파격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 제가 왜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읽으면서 제가 의미를 잘못 이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시면 종이 주인을 잘 맞이해야 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수종을 들 거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어쩌면 종이 외출한 주인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야 신분의 차이가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 종이 밤새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 종이 외출한 주인을 기다리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런 종에게 주인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있네요.
자,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걸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또 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비록 나중에 주인이 종을 섬겨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왔었던 거죠. 왜 귀에 안 들어왔을까요?
글쎄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마음이 갈만도 한데 베드로는 왜 시큰둥한 건가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떵떵거릴 수 있는 주인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니 베드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혹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부터 또 집안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돌보고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의미해요.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위임받아서 집안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42절에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있죠?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주인은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에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왕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왕은 창조 세계 위에 군림하는 진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정확하게는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읽으니 누가복음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성경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4절 말씀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라고 하시죠.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면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있을지 몰랐어요.
네, 말씀은 알면 알수록 깊고 넓기만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창조 때에 주어졌던 권세가 회복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명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선한 청직의 모습이 아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아마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며 또 자기 먹고 마시는 일에만 취해 있는 자들.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고 있죠?
생각하지도 못한 때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벌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45절에서 이야기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 자,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 없나요?
네, 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이 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 위에 군림했었잖아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면서 또 권위를 주시면서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지식을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길로 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는 종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혹시 자기가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게 잘 말해줬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다르지 마음 안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에도 탐욕이 해결되지 않았고 탐욕이 해결되지 않으니 종이 되라, 먹는 것, 입는 것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지금의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다른 권력자가 되길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 평안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이 뜨겁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기 위해 왔다라고 하고 계세요.
불과 같이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권력자가 되길 원했어요. 권력자가 됐다는 건 먹는 것, 입는 것이 보장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 그런 현실까지 다 태워버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다른 종교 지도자, 또 다른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러기 위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해서 그 안에 있던 탐욕이 불타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0절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의구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혹시 어떤 점이 그런지 알겠나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지 않으셨나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우리 하나자매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하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췄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질 십자가가 앞으로 받을 세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십자가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동일해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데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건 이전의 나,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건져졌을 때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는 건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하신 거고 그 뒤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셨던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까요? 없을 거라고 하는 걸까요?
없을 거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결국은 변하지 않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언제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권력자가 되길 원하는 제자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아주 신실한 청지기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너의 먹는 것, 입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탐욕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례를 받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 그 부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혀 다른 삶,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권력자들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또 새로운 깨달음들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요즘 사는 것에 급급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자매는 어땠어요?
네, 저는 오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살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주인이 나중에 종을 섬겨준다는 의미이고 또 이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고 또 보듬어주시고 또 제 삶을 균택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고 분이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저희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내용에서 나왔던 선한 청지기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 그냥 막막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또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와 또 살아가는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